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않고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도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다같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소속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최근에 이 대한민국이 이 바이러스를 잘 대처했다고 해서 리서치해 보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 이런 그것이 굉장히 올라가더라고요.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반석교인으로서 괜찮습니까? 예. 이 소속감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대학이든지 혹은 직장이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서 속해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소속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고요? 하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나 발로는 이 땅에 서 있기 때문에 두 나라에 낀 사람들처럼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거기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했습니까? 없으니까 또 모르시군요. 기다린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이 뭘까? 우리 민족은 일제치하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지만은 자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도 민족 시인으로 또 민족 애국자로 저항하면서 그 시대를 버텼던 우리들의 애국자들이 있어요. 윤동주 시인의 별내는 밤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은 그 중간 소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바깥을 보면 칠흑 같은 밤입니다. 그런데 윤동주 씨는 별을 보며 소망을 노래하죠. 조국을 바라보며 다시 회복될 것들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이 시인의 삶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자식이 없어서 평생 동안 우울하고 절망 속에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아브라함을 바깥에 데려가시죠.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아라. 네 자손을 저 별과 같이 할 것이다. 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자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들을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의 발자취를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로 언제 종식될지 또 언제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예배드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은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시고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마음 속에 그 말씀을 담아 드리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새겨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니라 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자, 비유가 2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등불을 가져올 때 저는 어렸을 적에 호롱불도 켜봤고요. 촛불을 많이 사용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요즘 여기 자녀들이 보니까 몇 명 계는데 얘네들이 뭐 호롱불을 모르겠죠. 네. 호롱불 아시죠? 네. 촛불도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전기가 많이 나가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초가 비상으로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전기가 나가면 촛불을 켜든지 빨리 호롱불을 켜서 어디다 둬야 됩니까? 상 위에 뭔가 이렇게 요즘 아이들 말로 침대 밑에다가 넣으면 안 되죠. 그렇죠? 책상 밑으로 막 안 되죠. 책상 위에다 상 위에다 놓죠. 이거 뭐 이해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냐? 딱 한 가지 목적이죠. 등불을 상 위에 두는 이유는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다른 번역서를 보면 더 정확한 이해가 됩니다. 감춘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등불이 온 이유는 감춘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비밀을 다 드러내기 위하여 등불이 온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보면 커밍으로 쓰여 있어요. 등불이 온다. 여러분 등불이 뭐죠? 말씀해 보면은 제가 정확하게 증거를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으로 먼저 찾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왕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궁금하시죠? 열왕기상 11장 말씀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자 그 다음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다윗과 말씀으로 맺은 언약의 증거가 바로 등불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화됩니다. 그래서 이 등불은 항상 하나님 앞에 꺼지지 않도록 지켜가는 거. 하나님과 다윗과 인간의 언약관계. 이 언약의 말씀이 계속 지켜져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시죠. 자, 그 말씀을 제가 선포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말씀부터 귀를 쫑긋 기울이셔야 합니다. 기울이셨어요? 세 명 안 기울이셔가지고 제가 말씀 안 읽어요. 기울이세요.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우리 삶에 거하여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독특한 특징은 빛과 어둠, 어디에 속하느냐.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모든 인간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어둠이에요. 눈을 떠서 육신으로 본다고 해도 빛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둠입니다. 증거를 대볼게요. 예를 들어 죄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을 교육하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독특한 괴물로 변합니다. 두 가지 괴물로 변해요. 첫 번째 괴물은 요즘 아이들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말입니다. 참 저는 이제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참 귀엽죠. 때론 짜증나죠. 왜 짜증납니까? 내가 자야 되는데 배고프다고 울어제끼고 이게 뭐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몇 달을 막 울어제끼니까 때로 이렇게 엉덩이 때리고 싶죠.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뭐 교육한 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울어요. 자고 싶을 때 졸리면 자면 되는데 땡깡을 부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욕구가 할 때까지 그냥 부모를 잡습니다. 아기는 귀여운데 이 어른이 돼서 이 모양의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옆에 있기도 싫어요. 어둠이 짙게 깔리는 순간 그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좀 기도하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1990년대 말부터 일본의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이 히키꼬모리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 히키꼬모리라고 하는 병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은둔형 외톨이예요. 은둔형 외톨이. 은둔형 외톨이가 왜 되냐면 이 사람은 사회에 대해서 불만, 부모에 대해 불만, 모든 것이 불만이에요. 그리고 뭐 직장에 취직도 안 되고 열심히 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가 그냥 집에서 있다가 밤에는 인터넷이나 혹은 게임을 통해서 밤을 밤새 하다가 낮에 되면 자고 밤에 되면 또 TV 보고 인터넷 보고 게임하고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점점 사회랑 격리될 뿐만 아니라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몇 달이 지나고 1년, 2년, 3년, 4년, 5년 가면 완전히 집안에서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가 됩니다. 이 게임뿐만이 아니라 이 중독 증세, 어른들이 중독 증세에서 자기 혼자 방 안에 처박혀서 하는 것 별로 옳지 않아요. 오늘 부모님들 있고 자녀들 있는데 각 가정에서 말입니다. 인터넷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것을 시간을 제한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애들이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이 됩니다. 그리고 왜 이게 사회적이 고립이 되냐면은 게임상에서는 자기가 하는 대로 레벨이 올라가거든요. 하는 대로. 근데 사회에서는 자기가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보다 집에서 게임하는 것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만족감을 주는 겁니다. 자,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해야 합니다. 싸워서라도 아이들과 함께 하루에 시간을 제한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드셔야 돼요. 아니면 아이들이 점점 은둔형 외톨이 형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버려 두면 어둠의 자식이 됩니다. 점점. 반대적으로 이런 성향이 있어요. 어둠이 지배하는 이 사람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요. 자기의 힘이 최고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둠이 지배하면 이런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이런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당부하시냐면은 23절, 24절에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명령을 하시고요. 제발 들어라.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뭐해라? 삼가해라. 조심해라.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지배가 되기 때문에 무엇을 듣는가 조심하고 유심히 살펴서 내 귀에 복된 빛을 자꾸 들어야 된다. 이게 습관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밤새도록 여러분 게임하고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 있는 이 사실들이 말입니다. 가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자꾸 듣게 되면 아이들이 이 세상의 어둠의 자식으로 빠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 여러분한테 질문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말씀을 들으면은 양심을 찌릅니다. 불편한 거예요. 어둠이 있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나의 치욕스러움과 더러움들이 다 드러나요.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상태로 괜찮으니 내버려둬. 너만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왜 들어야 합니까? 성경 에베소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사도바울이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첫 번째 뭐 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꾸짖고 결단하라.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드러난다. 예, 책망을 하면 말씀이 들어오면 더러운 것이 드러나겠죠. 그런데 여기 독특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무엇이니라? 빛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드러나는데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빛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곳마다 생명이 운돋는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대조하셔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죠. 넓은 광장에 있어서 나는 일회에 두 번 금식을 하고 십일조도 정확히 하고 율법을 정확히 지키는 자로 거만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세리가 기도하죠. 여러분 세리의 기도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의 앞에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실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니까 자기의 추악함, 더러움, 자기의 죄 모양 다 드러나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이, 심령이 상한 사람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 다음 표현은 뭡니까? 가슴을 치고.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죄가 지은 것이 후회가 되고 성령이 나를 만져줄 때 우리는 가슴을 치며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리의 마음이.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치료가 된 게 보입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세리가 자기가 죄인임과 추악함과 더러움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 빛이 역사하여 이 인생의 저 밑에 어두움을 끌어내 하나님의 생명이 치료하는 광경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두움을 꾸짖으셔야 합니다. 책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영은 여러분 얼굴 표정만 봐도 다 압니다. 한 주간 동안 아까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을 묵상했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았는지 제가 대충 알아요.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다. 할렐루야. 말씀에 마음을 노출시키시고 하루하루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하셔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 있을까? 왜 삼가 들으라 하셨을까? 이 목적이 2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하반절 화면을 보시죠. 너희의 헤아리는 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거기까지 합시다. 여기 헤아린다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헬라어의 어원에 보면은 이거는 여러 단어로 쓰여요. 측량하다, 내어주다, 혹은 분배하다. 그래서 영어에 그 measur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측정기구를 원어가 바로 여기 헤아린다입니다. 그런데 이 한글이 수많은 뜻 중에 왜 헤아린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헤아린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우리 한국말에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헤아린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린다. 그때 써요. 나를 헤아린다 안 써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한다. 같이 동감한다. 쓸 때 쓰는 단어가 헤아린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 있을까? 내 먹고 살기도 바쁜 인생, 내가 벌어 내가 쓰기도 바쁜 인생, 내 몸뚱아리 하나 건강 챙기기도 어려운 인생, 어떻게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거예요. 전도서 11장에 예전에 제가 말씀을 설교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11장이 하나 떠오릅니다.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상류에 사는 한 사람이 자기가 남아있는 떡을 썩어서 땅바닥에 묻는 게 아니라 저 하루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먹도록 물 위에 나누고 분배하는 마음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사하셔서 도로 찾게 하시는 주관자가 하나님을 믿고 던지는 거예요. 2절, 일곱에게나 여덟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헤아려라. 다른 사람을 헤아려라. 다른 사람의 처지와 심정을 헤아려라. 국민일보 기사를 읽다가 제 마음속에 참 그 감동이 있었던 거 한 가지 소개를 합니다. 안성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스토리인데요.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중견 목회자로 굉장히 목회를 잘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컵을 드는데 컵을 들 수 있는 힘이 없는 걸 발견해요. 이 컵을 뚝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나? 하루 왼종일 운전대를 잡을 수도 없고 성경을 들 수도 없고 힘이 다 빠져버린 자기 모습을 봐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불치병 판정을 받아요. 원인을 모릅니다.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사모님과 함께 안성이라는 곳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근히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이 골반 쪽이 움직이질 않아가지고요. 이렇게 두들겨서 나가는데 병원을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 진단이 골반 밑으로 뼈가 썩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그 의사 선생님에게 말씀을 듣고 이제 어쨌든 삶을 좀 정리하고 이 자기의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하염없이 병원 앞에 앉아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기를 찾아오더랍니다. 대화 좀 합시다. 자초지정을 다 얘기한 거예요. 내가 목회자였는데 이렇게 해서 한국까지 왔고 지금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병원비를 댈 재간이 없습니다.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상담을 통해서 내가 내 동료들과 함께 이 병원에서 당신의 모든 병원비를 책임질 테니까 수술을 합시다. 해가지고 수술을 잘 마감을 해요. 수술 이후에 이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의사 선생님 왜 이런 도움을 저에게만 주십니까?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서울대 의대를 졸업을 하고 청혼의 꿈을 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박사학위를 따는 순간에 너무나 힘겨운 인생을 살다가 자기도 힘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콩팥 두 개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 그래서 당신의 조직과 당신의 피 이런 거에 다 맞아야 회생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고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여러분 외국인들이 진료 한번 받으면 여러분 요즘에 그거 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진단만 받아도 3천만 원, 4천만 원 나와요. 미국에. 굉장히 부자들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깥에서 그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이 의사 선생님이 미국에 간 의사 선생님이 그 바깥의 의자에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흑인이 옆에서 있다 보니까 뭔가 슬픈 사례인데 왜 우냐고 한번 물어봐도 되냐고 그래서 그 선생님 자기의 자초지정을 다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흑인이 하는 말이 당신 나는 건강한 사람이니까 내 신장을 한쪽 주려고 하는데 괜찮냐고 이게 갑자기 뭐에 홀린 듯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검사를 또 해봐야 이해되니까 조직검사를 하니까 또 기적같이 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다 마치고 이제 흑인과 함께 마지막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서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나는 돈도 필요 없고 우리는 아마 다시 못 만날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름도 알려줄 필요도 없고 한국 가시거든 꼭 교회 나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하고 병원을 떠났대요. 이거를 경험한 의사 선생님이 자기의 온 환자가 돈이 없어 죽어가는 걸 보고 모든 걸 동원해서 그를 살려냅니다. 그 살림을 받은 목사님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안성 땅 근처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다시 끌어안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있답니다. 성도 여러분, 헤아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 그 헤아림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너도 도리어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더 받을 것이니라. 믿습니까?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치세요. 25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이거를 선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어디서 들었습니까? 여러분 있는 자가 되고 싶어요? 없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없는 자처럼 살아가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한 달란트,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한 달란트 비유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가시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불만이 있어요. 나에게 이 정도의 삶밖에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원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하나님은 무익한 사람이니 나에게 주어진 것 당신 것을 가져가십시오 하고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집니다. 마태복음 25장 한 달란트 비유를 받은 사람의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처음에 하나님이 빛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인생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를 다 인생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희미한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서서히 어둠의 자식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없는 것까지 다 빼앗길 것이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있는 자가 돼서 풍족하게 사시기를 소망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풍족한 사람이 뭐예요? 시 하나를 읽고 좀 설교를 마감할까 합니다. 시인 양강모 시인이 쓴 꽃잎이 모여 꽃이 됩니다. 일부 때 이거를 읽었더니 너무 잘 따라해서 보니까 저게 다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앞에를 한번 읽어볼게요. 꽃잎이 모여?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무가 모여? 햇살이 모여? 냇물이 모여? 그런 건 믿으시죠? 작은 것이 모여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든답니다. 오늘이 모여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돼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문장이 되고 문장이 책이 되고 책이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고 담론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작은 꽃잎을 다른 사람을 헤아림을 통하여 꽃잎을 만들면 그것이 꽃이 되고 작은 나무의 순종함을 통하여 숲이 되고 여러분의 따스한 햇살의 말과 태도와 언어와 작은 섬김이 모여서 노을이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멋지잖아요. 곧 죽어서 주님 만날 텐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복음 19장 17절을 한번에 선포하고 기도합시다. 저는 죽으면 딱 이 고백 하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 우리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시고 아멘이시죠?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제 헤아림으로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I'm a Christian.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생전 보지도 못했던 자에게 신장을 드릴 수 있는 그 헤아림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고, 오늘 잃어버린 이 마음들을 회복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